에베소서 3장 17절 한 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자, 우리는 바울의 기도 중에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의 그 부분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는 방법으로 믿음을 제시하고 있죠. 믿음으로 그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렇게 믿음을 그 방법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점점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에 의해서라는 것을 제가 이미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몇 주간은 시가서에 나타난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제가 모세 오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한 두 달간에 걸쳐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녹음은 안 됐지만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에 관해서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여러분이 어려워하시고 또 잘못 읽으시는 부분이 이 시가서인 것 같아요. 아주 쉬운 것 같지만, 내용이 쉬운 것 같지만 의외로 잘 이해들을 못하시고 방향을 잘못 잡아서 이렇게 읽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이 시가서도 단순한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그런 권고나 책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 즉 복음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고, 그리고 다음 절로 제가 넘어가려고 합니다. 성경은 모두 66권으로 되어 있죠.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 9, 27 이렇게 외우죠. 그 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우리가 토라, 모세 오경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사실 토라라는 말은 성경에, 구약에 많이 등장하는데 모세 오경을 지칭할 뿐 아니라 율법 혹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그렇게 의미하기도 합니다. 토라. 모세가 애굽을 나온 후에 광야에서 쓰기 시작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까지를 우리가 역사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고 또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는 그런 책이죠. 그리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우리가 시가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은 지혜문학이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서를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이 네 선지자가 다른 선지자들보다 더 큰 선지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내용이 많아서 그래. 책이 두꺼워서, 책의 양이 많아서 그것을 대선지서다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12 선지자의 선지서를 우리가 소선지서라고 그러죠. 구약의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가 16명 나오는데 그중에 4명,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쓴 선지서 를 우리가 대선지서, 나머지 12명이 쓴 선지서를 우리가 소선지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 건 여러분이 상식으로 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400년 암흑기를 거쳐서 예수님이 오시죠. 그리고 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4복음서가 기록이 됩니다.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비슷한 내용이 많아요. 많이 내용이 겹쳐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한 관점이 같다고 해서 우리가 공관복음이다 그러죠. 관점이 같다 그래서 공관복음 이렇게 불러요. 그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되었죠. 그 마가복음에는 없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만 있는 거. 그러니까 공관복음 세 개 중에 이게 세 개가 비슷하다고 그랬는데 같은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했는데 마가복음에는 없고 누가복음, 마태복음에만 있는 자료를 우리가 Q자료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 Q자료를 보태고 마태의 견해가 보태진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이다. 그리고 마가복음 복음에다가 Q자료가 얹혀지고 그리고 누가의 견해가 얹혀진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이다 그러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완전히 관점이 달라요. 구조도 다르고 그리고 아주 헬라 문화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새 공관복음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에 요한복음을 지금 2년여에 걸쳐서 두 번 살펴보고 있는데 저는 거의 외웠어요. 이제 요한복음을. 봐도 봐도 정말 무궁무진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진리가 묻혀있는 보고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죠. 그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유다서. 유다도 역시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요한계시록 이렇게 66권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 전체 66권이 한 가지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분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쓰신 한 권의 책이라고 그랬죠. 어떤 주제입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구속의 역사가 기록된 책입니다. 그 구원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창세기 2장 8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자, 창세기의 이 모습이 비슷하게 완성이 되어져서 나오는 부분이 요한계시록에 있죠. 요한계시록 22장 보세요. 1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지금 창세기 2장의 이 에덴 동산 거기에 생명나무도 있고 거기에 강도 흐르고 그러는데 그게 그대로 요한계시록으로 옮겨져서 다른 강이 흐르고 거기에 또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제 실과를 막 맺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지금 계시록 21장 22장으로 진행되어져 가는 그 전체의 내용, 여기에서 이것을 이루어내는 그 하나님의 경륜, 이것이 적혀있는 것이 성경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신학에는 종말은 태초의 완성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창조, 이 태초는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태초가, 창조가 목적이 아니셨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목적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그 불가능하고 패역한 인간들을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도 손상됨 없이 그 공의와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이런 것들이 하나도 손상됨이 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 가시는가를 하나님의 교회에게 설명하시는 책이 바로 성경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가서도 그 관점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 시가서 공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밝히 확인하게 되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편은요 총 150편으로 이루어진 책이에요. 1000년간에 걸쳐서 기록이 된 아주 방대한 분량의 책입니다. 제가 요즘 그 스펄전 목사님의 시편 강해를 보면서 10권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걸 보면서 성경의 시편을 이렇게 읽고 있어요. 틈틈이. 근데 거의 반 이상은 거의 제가 무릎을 꿇고 읽어요. 그냥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도저히 읽을 수 없을 만큼 그 시편의 내용이 너무너무나 그 풍성하고 은혜로워서 그냥 엉덩이를 의자에 받치고 앉을 수가 없어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읽습니다. 그만큼 이 시편의 내용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풍성하게 계시되어 있는 그러한 책이에요. 가장 최초로 쓰여진 시편은 모세의 시편이에요. 시편 90편이 모세의 시편이죠. 그리고 가장 나중에 쓰여진 시편이 포로 귀한 시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쓰여진 시편 126편이에요. 그러니까 1000년 정도 한 1100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죠. 총 150편의 시편 중에 75편이 다윗이 쓴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의 시편이 3편이 있어요. 그리고 고라 자손의 시편이 11편 있고 아삽의 시편이 12편 그리고 헤만이 1편 에단이 1편 모세가 1편 이렇게 작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6편은 익명이에요. 누가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 이상이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죠. 구약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하는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이렇게 비교가 되어서 나와요. 시편을 잘 보시면은 그런 고난과 핍박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아들을 왕으로 삼으시고 그 왕을 통해 그의 백성들이 건짐을 받는 그런 내용이 시편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전체는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의 삶, 이를테면 신앙생활 이런 거죠. 그런 삶에 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시온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와요. 시온. 시온이 어디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상징하는 곳이죠. 시온. 그러니까 시편은 궁극적으로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기다리는 내용인 거예요. 시편 2편이나 45편, 72편, 110편, 118편을 보면요, 메시아와 그의 통치와 심판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섯 편을 메시아닉 싸움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누가복음 24장 44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시편에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나를 가리켜 한 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만 적혀 있는 거예요, 시편에는. 자, 이렇게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시편을 잘 보시면 다윗의 기도가 많이 나오는데 다윗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이고 그게 또 우리의 기도인 것을 이렇게 읽어나가시다 보면서 금방 여러분이 알아채실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진 그리스도의 삶은 당연히 이 땅을 살다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고백과 기도를 그대로 따라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시편은 총 5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0편의 시편이 있지만 그 시편은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이 5권의 시편이 모아진 거예요. 그래서 1권이 1편에서 41편까지가 1권이에요. 그리고 2권이 42편에서 72편까지입니다. 그리고 3권이 73편에서 89편까지예요. 그리고 4권이 90편에서 106편까지입니다. 그리고 5권이 107편에서 150편까지예요. 여러분이 이 구분을 좀 잘 해두고 계셔야 시편을 읽으실 때 맥이 이렇게 이어져요. 제가 지금 설명을 이제 앞으로 해드릴 건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보통 1권은 다윗의 사후에, 다윗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에 의해서 수집이 된 것이라고 학자들이 의견을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2권은 고라 자손에 의해서, 그리고 3권은 히스기야 시대의 아삽에 의해서, 그리고 4권과 5권은 에스라, 느헤미야에 의해서 수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완성은 에스라 시대의 시편이 이제 최종적인 완성을 보게 되었죠. 이 5권의 책은 모두 끝날 때마다 송영으로 끝이 나요. 그리고 시편의 맨 마지막인 150편은 전체가 다 송영이에요. 송영이 뭐예요? 주보에도 송영 이런 게 나오잖아요. Doxology, 송영. 송영이라는 것은 어떤 공식 행사에, 예배 같은 공식 행사의 처음과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짧게 찬양함으로써 시작과 끝을 장식하는 음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십자가가 결국은 승리로 끝이 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역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영을 부르는 것으로 결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시편에서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이 그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권별로 제가 자세하게 그 내용을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시편은 마구잡이로 그렇게 모아놓은 게 아니에요. 모든 시편의 순서가 전부 하나님의 편집이에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이 된 것이기 때문에 기승전결이 있어요. 잘 보세요. 1권을 보면요, 1권이 1편에서 41편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1권을 보면 거의 전부 다윗의 시예요. 시편 1권은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는 시편들이에요. 시편 1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는 시편이란 말이에요. 시편 1편에서 41편까지는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언약을 확인시켜주는 내용이 시편 1권에 들어있어요. 구약에서는 그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이 바로 다윗이죠. 다윗 언약 그러잖아요. 다윗 언약. 그래서 1권은 모두, 거의 모두가 다윗의 시편이에요. 시편 1, 2편은 익명의 시편인데 사도행전이나 히브리서 같은 데를 보면은 그것이 다윗의 시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과 함께 있다는 것을, 다윗과 함께 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권을 쭉 읽어보시면 다윗이 고생 끝에 왕위에 오르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암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자, 즉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복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게 왜 예수 그리스도인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1편, 2편을 설명해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복 있는 자, 즉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고 했습니다. 1편 1절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영어로 보면 Blessed is the man 이렇게 시작하죠. Blessed is the man. 복 있는 자여,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1권의 제일 마지막 편이 몇 편이에요? 41편. 지금 외우세요. 집에 가서 외우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1편에서 41편까지가 1권이란 말이에요. 그 1권의 마지막 41편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1절.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영어로 뭐라고 돼 있어요? Bless is he 그러죠. 어떤 말로 시작해요? 1편하고 똑같이 Bless is the man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1권은 하나님께서 그 복 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세우실 것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복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저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할꼬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 중심에 간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광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게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이르기를 악한 병이 저에게 들었으니 이제 저가 눕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하오며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유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일으키사 나로 저희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나의 원수가 승리치 못함으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영히 주의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1권, 그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가 2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왕의 아들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줘요. 그 2권에서는. 1권에서는 뭐요?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시켜주고 2권에서는 그 언약이 왕의 아들로 이어져 내려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2권의 마지막 72편은 솔로몬의 시편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보세요. 72편 1절. 하나님 왕에게 주의 판단력을 주시고 왕의 아들에게 주의 의를 내려주셔서 왕이 주의 백성을 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하시고 불쌍한 백성을 공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시편 72편은 시편 2편에 그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사실 그 솔로몬은 왕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상징이죠. 볼까요? 1편에서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2편에서 그 아들로 참 왕을 삼으시겠다는 언약을 하시죠. 시편 2편 7절 보세요.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로다. 내가 철장으로 너희를 깨뜨리며, 철장하면 예수 그리스도죠.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그 언약이 72편의 왕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솔로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2편을 쭉 읽어보시면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의 그 삶의 내용이 똑같이 등장을 한다고요. 솔로몬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참 복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참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시편 1편 3절 보세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복 있는 자 하면서 그에 대한 설명이었단 말이에요. 72편 보세요. 16절. 산꼭대기의 땅에도 화곡이 풍성하고 그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조금 어렵죠?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방방곡곡엔 알곡이 주렁주렁 레바논 산처럼 산꼭대기까지 열매가 무르익고 땅에는 이삭이 해풀처럼 피어나게 되리라. 둘 다 아들에 대한 내용, 복 있는 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들의 그 삶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비슷하게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예요. 이제 그 복 있는 자가 고난을 당하는 내용이 갑자기 나와요. 이제 3권부터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나라가 갈리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남유대가 다 망하고 성전도 파괴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그리고 왕도 끊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도 계속 유효한 것입니까? 우리의 불순종으로 그 언약이 끊긴 건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이 3권의 마지막을 보면 모두가 질문으로 끝이 나요. 마지막이 몇 편이에요? 89편이죠. 거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유효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지경에 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막 원망을 토해낸다고요. 시편 89편 38절 보세요.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노하사 물리쳐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저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보장을 훼파하셨으므로 길로 지나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저희 대적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저희 모든 원수로 기쁘게 하셨으며 저희 칼날을 둔하게 하사 저로 전장에 서지 못하게 하셨으며 저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 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 소년의 나를 단촉케 하시고 저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셀라. 셀라라는 것은 음악의 휴지기 같은 거죠. 휴지기. 셀라가 나오면 잠깐 쉬는 거예요.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단촉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셀라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이전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의 받은 회방을 기억하소서 유력한 모든 민족의 회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회방은 주의 원수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회방한 것이로소이다.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합니까? 왜 하나님이 회방받고 계십니까? 아니 꼴이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3권의 내용이 그러한 내용으로 쭉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3권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난단 말이죠. 그런데 4권으로 넘어가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세요. 시편 90편부터 106편까지가 4권이라고 그랬죠. 3권의 마지막인 89편에서 90편으로 이제 넘어간단 말이죠. 근데 90편이 누구의 시편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세의 시편이죠. 모세의 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솔로몬 이후 왕을 빼앗겼던 그 어두운 시절처럼 왕이 없던 시대였어요. 너희에게 지금 왕이 없고 너희가 광야와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지키고 계신다. 모세 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너희를 이끄셨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해서 너희가 광야에서 힘든 나날을 보냈지만 그때도 나는 너희의 왕이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도 너희를 이끌고 있다. 너희들이 인식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너희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다. 이 3권에 대한 질문에 대한 3권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4권 전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4권의 시작인 시편 90편이 모세의 시편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편 90편 1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자 89편에서 막 아깝거리면서 하나님에게 도대체 하나님 지금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까? 그 언약이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까? 그러는데 시편 90편 4권으로 딱 넘어가면서 어떻게 시작이 돼요?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Lord, you have been our dwelling place throughout all generations. 어느 때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지 않은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91편이 이렇게 이어져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자, 89편에서 그렇게 아깝거렸는데 90편 91편에서 계속 이렇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라고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부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구절을 들어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내 이름을 안다 라는 것은 세메틱 프레이즈라고 그랬죠. 샘족의 관용어구라고 그랬어요. 이름을 안다 라는 것은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인품, 인격을 다 안다라는 뜻이란 말이죠.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너희가 고통을 받음으로 나의 언약을 지금 의심하느냐? 지금도 나의 언약은 시퍼렇게 살아있고 지켜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3권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렇게 4권 전편에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4권의 시편에 보면요, 여호와가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권을 보시면 5권이 107편부터 150편까지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들어있는 언약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5권에서 그 삶은 바로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예비하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시편 107편 1절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고통과 고난이 여러분의 삶에 혹시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계시다면 이러한 소망의 찬송을 늘 여러분의 삶에서 부르셔야 된다라는 것을 시편 마지막 권 5권이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편 108편 보세요. 지금 107편, 108편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다윗의 찬송의 시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대저 주의 인자하시며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렇게 찬송을 하고 예배를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리고 그들은 확신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시편 110편 보세요. 1절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지금 다윗이 이 시편을 쓰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요. 내 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윗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를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자기가 갈 곳이 어디인지를 확인한 자들은 그렇게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러한 언약의 백성들은 아직 그 아들을 보지 못했지만 확신 속에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시편 111편 보세요. 1절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회와 공회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시편 112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13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전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5권은 전부 찬양으로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맨 마지막 150편을 보면은 더더욱 찬양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죠. 그럼 어떤 자들이 이런 할렐루야 찬양을 부를 수 있는지 볼까요? 120편 1절 보세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써 있죠.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가 응답하셨도다. 121편 1절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122편 1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자기들의 목표 지점이 이 땅이 아니라 성소, 성전, 하나님 계신 곳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그리고 그곳으로 한 발 한 발 오늘도 올라가는 자들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할렐루야 찬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그 뚜렷한 목적지 성소를 향해서 가고 있는 자, 한 발 한 발 가고 있는 자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그 질문과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고요. 그래서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3권에서는 아각거리면서 하나님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맞습니까? 그런데 점점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그 나라를 소망으로 갖게 되면은 150편 마지막 권에서처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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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버린 것처럼 고난을 받고 있는지, 왜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처럼 느껴지는지 모든 문제와 질문의 해답이 다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 찬송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많이 힘드시죠?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성전으로 올라가십시오.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더욱더 밝히 알아가세요. 외로우세요? 두려우세요? 성전으로 올라가십시오. 거기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150편 보세요. 마지막 편.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조차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이런 찬양을 영원히 부르면서 살게 될 자들이에요. 그 목적지를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가는 자들은 지금 똑같은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은 애가에서 찬송으로, 이 땅의 나그네 삶에서 천국의 삶으로, 고난에서 영광으로 가는 삶,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 1, 2권은 애가에서 비탄의 시에서 이렇게 시작해갖고 마지막에 그 영광의 할렐루야 찬양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끝날 거예요. 그 과정에서는 여러분이 혹시 3권에 나온 것처럼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자의 삶이 맞아요? 하나님 진짜 이게 하나님 언약 안에 들어있는 자의 삶이 맞습니까? 이러한 삶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예요. 예수가 그렇게 사셨다니까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시편을 잘 보시면 예수의 삶이 다윗의 삶이고 다윗의 삶이 예수의 삶이고 예수의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윗의 기도가 예수의 기도고 예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기도가 다윗의 기도고 우리는 그걸 시편에서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살다 가신 그 삶을 그대로 살아내야 돼요. 우리는 시편을 보면서 그것을 읽어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시편 전체의 서론이며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 2편을 제가 살펴드리면서 전체적인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전체의 요약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성경 전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시편 1, 2편만 완벽하게 여러분이 아시면 시편 전체를 이해하실 수 있고 성경 전체를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 2편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시편 1, 2편은 하나의 시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참 많이 있어요. 시편 1편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과 악인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복 있는 자는 어떤 자이고 악인은 어떤 자인가? 시편 전체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복 있는 자들은 어떻게 복 있는 자가 될 것이며 그들은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가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Blessed is the man. 이 모든 시편의 첫 번째 구절이 Blessed is the man.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구절을 여러분이 착 보시면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궁금해지셔야 돼요. 진짜 복 있는 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시편 전체에서, 아니 성경 전체에서 누가 진짜 복이 있는 자인가를 분별해 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만사 형통하고 승승장구하는 삶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복의 내용은 다른 것인가? 꼭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개역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지만 원래 이게 감탄문이에요. 오 복되도다 그 사람 이런 뜻이에요. 오 복되도다 그 사람. 영어로도 bless is the man 그러죠. 거기에 관사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어떤 특별한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The man. 그는 그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잘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walk 그러죠. 영어로는 walk. 그리고 거기에 서지 않고 stand 그럽니다. 그리고 그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래요. sit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에 어떻게 빠지게 되는지를 점칭법을 써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죄인들은 죄를 쫓다가 그 앞에 서고 결국은 그 죄에 주저앉아버리는 그런 악인의 삶을 살지 않는 자들, 그런 자를 복 있는 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래요. 히브리 말로 하가, 묵상하다라는 말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그 묵상한 바가 자기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까지가 묵상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으로는.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그치는 우리의 국어사전의 개념의 그 묵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들은 그 말씀이 그 삶에 이루어지는 자들이에요. 그 말씀이, 계명이, 율법이. 시편 112편 1절 보세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하나여 이를 갈면서 소멸하리니 악인의 소욕은 멸망하리로다. 복 있는 자는 누구라고요?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묵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자. 시편 119편 1절 보세요.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복이 있는 자가 어떻다고요? 행하는 자. 그 율법을 행하는 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그 행위가 깨끗하며 말씀의 법대로 사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되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여기 시편 1편에 나오는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되는 자다는 그 말은 짜라흐 아싸라는 말인데요. 거기서 나는 모든 것이 성숙해지리로다 라는 뜻이에요. 복 있는 자는 만사가 형통할지어다가 아니라 마소라 사본이나 고대 역본들을 보면은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옳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짜라흐 아싸. 그러니까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은 쳐다보지도 않는 자이며 늘 말씀을 묵상하며 그대로 살아내는 자이며 그의 행사, 그의 하는 일들이 다 성숙한 자다라는 거죠. 그런 자가 우리 인간들 중에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 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시편 1편, 2편이 이야기하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복 있는 자, 복 받은 자, bless the man,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복받은 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살다 가신 모습을 보시면 복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이 아시겠죠. 예수님이 어떻게 살다 가셨어요? 여러분 복복 좋아하시는데 유일하게 이 땅에서 복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어떻게 살다 가셨습니까?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다 가셨어요? 좋은 집 갖고 계셨습니까? 대단한 명예가 있으셨나요? 늘 그분은 배반당하고 조롱당하고 고난받고 순환당하고 결국에는 잡혀 죽었어요. 그분이 복 있는 자, 복받은 분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인 너희들도 그 그리스도와 똑같이 복을 내가 주었다. 그러니까 너희도 복받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가 성경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얼마나 잘못 가르쳐지고 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은 그 복 받고 싶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같이 살게 되는 그 복 받고 싶으십니까? 거기서 아멘 하는 사람들이 진짜예요. 다들 그거 싫어해요. 근데 반드시 그 삶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열방이 그 복 있는 자들을 비웃어요. 시편 2편 1절 보세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끊어버리자 벗어버리자 하도다. 비웃어요. 오히려 대적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대적하는 자들을 비웃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세요. 시편 2편 4절 보세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래 실컷 비웃어라 이놈들아. 오히려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세요. 그리고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니들이 그렇게 비웃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를 내가 왕으로 세웠다라는 거야.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가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우리가 계시록 살펴볼 때 철장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모습으로 오히려 그에게 분노하게 되는 형국으로 오시게 될 것이지만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참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고 그분께 피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면서 마치는 게 시편 2편이에요. 시편 2편 마지막이 그렇게 끝납니다. 시편 2편 12절 보세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여기서 여호와라고 번역이 된 그 말은 영어로도 힘, 목적격이죠. 히브리어도 목적격이에요. 그 앞에 단어를 받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받는 말이에요. 정확히 번역을 하면 그 아들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피하고 그 아들을 의지하는 자가 복 있는 자들,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분께 피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그분의 삶에 일치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게 의지한다는 거예요. 의탁한다는 거예요. 그리로 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역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1편 2편의 이야기고 시편 전체의 요약이고 성경 전체의 요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자들은 참 복 있는 자이신 메시아가 오셔서 살다 가신 모습 그대로 그렇게 살다 갈 것이며 그 삶이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는 삶이 될지 몰라도 그 삶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시편 1, 2편이고 전체 시편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성경 전체의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늘 위로가 되는 시편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한 게 조금 더 이해가 가실 거예요. 시편 73편 1절.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거만한 자, 악인들이 우리의 시샘을 살 만큼 잘 살고 평안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건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원하고 원하는데 우리한테는 안 오고 그들은 오히려 이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오만이 목걸이요 폭력이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 기대한 것보다 더 얻으며 아니 그들은 자기들이 기대한 것보다 오히려 더 잘 벌린다는 거예요. 올해는 한 20만 불만 벌어야지 그리고 장사를 했는데 한 200만 불어치가 벌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에 찬 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폭언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그런데도 잘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 있으랴? 하고 말한다. 하나님을 의심까지 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너무나 잘 사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기들은 지질이 궁상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하나님 주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이게 웬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웬 말이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딴판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게 아니라 온종일 나를 괴롭히고 아침마다 나를 벌한다는 거죠. 왜요?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나도 그들처럼 말하면서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도 주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처럼 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디서요? 성소. 아까 성소에 올라가는 자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했죠? 성소에 올라가는 자들이. 지금은 그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우리가 지지리 궁상처럼 보이지만 성소에서는 전세가 역전될 거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 주께서 깨어나실 때에 그들은 한낮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아침마다 나를 벌하시고 온종일 나를 괴롭히시는 나는 그런 괴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그게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마침내 나를 주의 영광에 참여시켜 줄 그 길이라는 것이고 주께서 지금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는 길이고 늘 주님이 나와 함께해 주시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사그라져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죄를 버리는 사람은 주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께서 이루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죽을 때도 편히 죽고 얼굴에 기름기가 쭈르르 흐르고 자기가 이만큼 벌어야지 했는데 더 많이 돈이 벌리고 그런 사람들을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나요? 여기서 어떤 자를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생하는 자? 그거 정답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전부 고생만 해야 되느냐? 그건 정답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 못 살고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오히려 더 부자로 잘 산다 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가 얻게 될 그 복의 정체, 그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복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28절 보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부유하고 이런 것에서는 이제 좀 벗어나세요. 어떤 게 복이라고요? 뭐가 나에게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의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거, 그게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2편 12절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 아들을 의지하고 그에게 의탁하는 자. 제가 야고보서 지난주에 설명해드리면서 어떤 자가 믿음이 있는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의탁하는 자. 성경 전체는 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도 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 전체에서 또 이 시편에서 그 원리를 찾아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더 형통해 보여도 하나님을 모르고 승승장구하는 자들은 복 있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가 복이 있다. 그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똑같죠?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Blessed are those who, blessed are the meek.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 여기에 어디 돈 많이 번 자, 높은 명예를 얻은 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자는 전부 이거예요. 그 삶을 그대로 살다 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 삶을 따라서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시편 전체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책에 있고 차근차근하게 설명해 놓은 복음이 적혀 있는 책인 거예요. 어떠십니까? 이제 시편이 막 읽고 싶으시죠? 제가 이렇게 권으로 쫙 나눠드렸는데 그 나눠드린 권을 따라서 아 1편은 하나님의 언약이 확인되는 거고 아 2권은 그 언약의 아들에게로 이제 내려가는 거고 아 3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막 고난과 고통이 올 때 아깝거리는 그런 내용이 4권은 거기에 대한 대답이 아니다 그때 내가 널 지키는 거야 5권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찬양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구절을 갖고 열심히 시편을 읽고 싶으시죠? 그 시편이에요. 그게 성경이죠. 그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시편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적지만 잘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조건, 상황 그런 거 보지 마세요. 몇 번씩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건. 상황, 환경, 그건 뭐라고 그래요? Circumstance 그러죠. 그 말은 라틴어에서 나온 거예요. 라틴어 키르쿰하고 스타레라는 말의 합성어거든요. 키르쿰이라는 것은 나의 밖에 있는 이 주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타레라는 것은 스탠드가 거기서 나와서 스탠드, 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circumstance라는 것은 나의 밖에 있는 주위예요. 여전히 나의 밖에 있는 것들. 그게 나의 안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골로새서에 보면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러면? 나의 밖에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다지만 나의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밖의 상황에서 눈을 돌려서 나의 안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예수를 보세요. 왜 자꾸 밖에 있는 멀리 있는 여러분의 상황을 바라보시려고 하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나의 환경을 바꾸어서 평안을 얻어내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나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만사형통의 종교가 아닌 거예요.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가 자꾸 확인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하는 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시중에서 얘기하는 만사형통이라든지 평강이라든지 평안이라든지 이러한 단어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것은 시중에서 놔두는 유사품이고 본사에서 직접 내려온 진품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형통이라는 게 뭐예요? 요셉의 삶에서 그 형통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죠. 요셉은 형들에게 팔렸어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겠다고 노력했는데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거절했는데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 만나가지고 떡 맡은 관원 너는 떡이 돼서 죽을 거고 술 맡은 관원 너는 풀려날 것이다. 그랬더니 술 맡은 관원이 나가서 너 구해줄게. 그랬더니 잊어버렸어요 이놈이. 그러니까 요셉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시편 105편 17절에 보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러죠.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라는 말은 네페시 보 바르제엘이라는 말은 내 영혼이 쇠꼬챙으로 뚫렸다 이런 말이에요. 그만큼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삶을 형통한 삶이다 그래요. 형통한 삶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 삶을 형통한 삶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을 보면요. 계속해서 형통, 형통, 형통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가 꼭 붙어 있어요. 우리의 원하는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만사 형통,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거룩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질병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형통한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리스도인 됨을 위해서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망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형통한 삶이에요 그게. 때로는 여러분의 가정을 찢어놓으실 수도 있어요. 아십니까? 형통한 삶이에요. 그런 형통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평안은 뭐예요? 어디서 그 말이 처음 나오죠? 예수 믿으면 편안해진대잖아요. 모든 것이 다 잘된대잖아요. 사사기에서 처음 나오잖아요. 기드온에서 미디안이 계속 추수 때마다 쳐들어와가지고 추수 때마다 쳐들어와서 그 곡식을 뺏어가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굶주렸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포도주 틀, 그것은 실내에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타작을 해요. 혼자 먹으려고, 치사한 인간이.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가지고 그를 용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대뜸 기드온이 창피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6장 12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시편 3권의 내용이죠 이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아니 우리의 상황이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 꼴이 이게 오히려 창피하니까 지가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가서 이스라엘을 구해라. 이게 여호와 하나님 내 주의 말인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증명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재물을 반석 위에다 놓고 국물을 부라고 그러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걸 태우기 위해서 지팽이를 딱 갖다 대는데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그걸 다 태워버린다고요. 반석은 뭐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 기드온이 아이고 나는 죽었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죄인이 하나님을 대하면 죽는 줄 알았으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넌 안 죽는다. 왜 안 죽죠? 반석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안 죽는 거예요. 그것을 여호와 샬롬 평강이다 그러는 거예요. 기드온이 이제 포도주 틀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타작할 만큼 곡식이 많아졌나요? 미디안이 아예 없어졌나요? 상황은 여전히 똑같은데 여호와 샬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죄에서 구원을 받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자라는 것을 깨닫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도 이제 죽지 않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평안이다, 평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난 놀라운 그 일을 깨달아 아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 전편에 걸쳐서 자상하게 설명하고 계신 그 예수를 바라보세요. 그 예수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게 하십시오. 이번 주에 가서 이제 시편 열심히 읽으실 거예요? 하루에 5분 이상? 그러면 여러분 찬송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소를 바라보시고 성소로 올라가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 주 주일날은 전부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5절 이하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